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통찰하시고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통치하시고 교회 직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 직분자 역할과 책임은 참으로 중차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의 경험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원인은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건강은 교회 직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소 퍼즐이라는 게 있죠. 그림 맞추기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만약에 두 가지의 직소 퍼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조각의 퍼즐을 통해서 다른 한 조각의 모습과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은 회중 전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직원이 얼마나 건강한가, 교회 직분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봉사하는가 하는 그 여부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직원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교회 직원은 교회가 가진 큰 특권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 직원을 예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신 전리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지 못한 소위 미조직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그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타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 상태를 놓고 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일꾼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로인 그리고 안수집사 3인 피택 투표를 앞두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직원을 투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직원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는 바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죠.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이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4장 4절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민간에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도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사도들은 이런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4장 42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지요. 그래서 추정건대 적어도 1만 명 정도는 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급성장한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과 손대접하는 일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매우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죠. 먹을 음식도 부족했고 숙박시설은 매우 적었고 혹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지도 못하고 쾌적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이방 사람들, 여행객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초소를 마련해야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이 일은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구약교회도 이미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지요.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은 단지 신약교회가 새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리 제사 의식이 장중하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마음과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과 분쟁도 많아지죠. 교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구제하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와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틴 지방에 살았던 토착 유대인들로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구제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급식입니다. 매일 아침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 급식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 1세기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과부나 혹은 과부가 데리고 사는 자녀들의 그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고 당시 교회가 이 일과 관련해서 최첨단에서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매일 급식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기쁨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대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므로 아무도 궁핍을 겪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결핍과 부족이 없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에 자기를 둡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자성어로 역지사지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편하면 어리고 힘들고 내가 이 일이 힘들면 그 일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런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내 탓이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웁니다. 원망이라는 이 말은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시각이 예리하다 해도 모든 상황과 판단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앞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다가 소수가 모이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도 제레마이아 보로우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중얼거리는 영은 악 중의 악이요 고통 중의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얼중얼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은 원망과 불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적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매우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했는가?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마땅히 해야 되고 또 해왔던 일을 아예 중단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잔디가 있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잔디가 상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출입 금지를 딱 해버려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구제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지속할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기쁨의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집사의 직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는 일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보호하고 성도의 교제가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단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은 집사님들이나 혹은 직분자들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이 일에 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갖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죠. 초대교회 조직은 처음부터 완비됐던 것이 아니고 문제 상황이 발생됨으로 교회 조직이 갖춰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송사 사건에 개입이 되어서 밤늦게까지 그 시비 문제를 처리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이드로가 사위한테 혼자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구약 이스라엘, 구약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사도들의 등에 떠밀려서 당신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면 아마도 왜 사도들이 우리한테 자기 책임을 미루지?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모든 지혜 권원대신 하나님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자 사도들과 또 일반 신자들로 하여금 직분자를 세워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직분자는 모름지기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죠.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죠.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다스린 일로 섬기죠. 집사님들은 어렵고 힘든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므로 교회를 섬깁니다. 이는 이름에서 교회 직원들은 호텔 직원과 같아요. 여러분들 호텔에 가보시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공손합니까? 얼마나 나이스하게 우리를 잘 접대해 줍니까? 주차 요원부터 그 다음에 데스크에서 상담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서빙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참 내가 대우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호텔 직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직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에 원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봉사, 직무 혹은 집사의 직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힘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역이라는 말도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에 과부의 식탁을 돌보는 일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사도가 말씀의 식탁에서 봉사하는 일과 집사가 일상적인 식탁에서 봉사하는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교회 직원들은 봉사한 일에 가담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직분을 명예로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명예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물론 이제 초기에 저희가 서리집사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본인이 자꾸 집사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집사 직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초기에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저희 교회 등록해서 직분자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직분자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피택 대상이 되었던 되지 않았던 간에 그가 교회를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섬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직분을 명예직으로 여겼는가 여기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수장이 되고 그 일을 책임질 때는 불같은 열심을 내었다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는 이런 미숙한 일들이 있죠.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말세에 앉기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전체 소유가 아닌 반은 남겨두고 반만 드리면서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누구누구 집사 직분을 받으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술된 예루살렘 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와 같은 신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곧바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문을 만들어서 결정문을 지교회, 로컬 처치에게 써보내죠. 그런데 결정문의 문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서 옳은 줄을 알아노니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써보냈습니다. 윌리엄 커닝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역사신학자가 역사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커닝함은 사도들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호한 영감의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 문제에서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숙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논의를 주도한 게 아니라 평범한 직임자들로서 장로들과 함께 연계해서 문제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했는가? 윌리엄 커닝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다 멈춰버린 후에 일어나게 되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일반적인 교훈을 제공한 적합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다 죽게 될 것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남아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신학적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범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가 전횡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당신 장로하시오 혹은 그렇게 말은 못해도 그것을 포석으로 놓고 상황을 그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직원 투표를 앞두고 당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당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원망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원문의 첫 번째 단어는 테카라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누가 택합니까? 사도들이 택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택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말할 때 택하여라는 이 단어는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인데 케이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테이노라는 단어는 뻗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곳으로 투표한다는 뜻이에요. 손을 들어서.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사도적 권위로 임명하지 않고 교인들로 하여금 서로 손을 들어서 선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은 단지 기준만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디모데서 3장에도 감독과 그리고 집사의 기준이 자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열두 사도들이 제시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가득함, 가득 채워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면 되게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죠? 여기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먹고 줄어들면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어질 수 없고 양적으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마치 자동차 주유하듯이 기름이 많아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것은 좀 엄중하게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신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에 의해서 침투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마치 뭐 접신을 해가지고 자기 언어도 인격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악신이 역사해서 말도 막 거칠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두시리도 갖는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와 사회와 가정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직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집사의 자격을 언급할 때 단지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으로 충만한 데서 나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6장 10절에서 확인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해박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러면서 공회에서 변증적인 연설을 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령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집사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 개수와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관련이 있죠. 언뜻 보면 사회에서 뭐 경영, 경제, 회계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한 분들이 그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일, 말들은 전혀 하지 않고 왜 성령과 지혜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영적인 일과 관계없는 일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어떤 경우에는 원칙을 따라야 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칙을 잠정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대개 좀 고집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분들은 교회가 어떤 원칙을 지키다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타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 궁극적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의 참된 공평과 공의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요구할까요? 교회 안에는 놀고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가난을 가장하여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뭔가 얻어내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신세는 도무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마땅히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잘 찾아가서 영혼을 위로하고 때로는 경책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다 피착한 사랑의 빚을 서로 지고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과 관련해서 단지 그냥 사무적인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의 성격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구제하여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에 제시한 선택 기준은 좀 유사하긴 하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하면서 여섯 사람의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의 표현을 차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고 봉사의 결과로 인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직원들은 믿음과 성령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이 아니고 어떤 일에도 봉사했는가 공의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그들이 가담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스데반 빌립의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7장에 스데반의 설교, 8장에 빌립 집사의 전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말씀 사역자에 해당될 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노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육부에 있으면서 교육부에 없을 때에도 직분자 훈련원에 속해 있어서 제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칩니다. 노회 고시를 앞두고 가르쳐보면 정말 때로는 정말 마음에 정말 이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성경과 경건에서 정말 미미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로. 저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는 세워지기보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기준은 칭찬 듣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분자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으면 된다, 인정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위에서 칭찬을 듣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여부를 따지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이지 그것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한 가지 기준만이 아니고 믿음과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직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성도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나 아픔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제 마음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 가운데 저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제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올까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직분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직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자격과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 양식, 일반적으로 올 때 이 기준에 비교적 부합한다. 이것으로 판단해야 되지 수준에서 완벽한가? 이걸로 따지면 저도 목회자 될 수 없어요. 사도들이 이와 같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고 무리들은 이 기준을 기뻐했고 마침내 믿음과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그 다음에 디몬, 바메나, 니골라 등등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세워지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이 일을 왜 언급할까요? 여러분, 피택이 되어도 기도함으로 그리고 안수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투표로 당선이 되어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장로님들은 노예 시험을 거쳐서 집사님들도 물론 시험을 치지만 거쳐서 그 다음에 안수를 받지 아니하면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이 일은 그들에게 직임을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직분자의 사역은 단순한 업무, 영어로 말하는 워크, 업무가 아니라 오피스, 직임입니다. 직임은 임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지위인 반면 업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일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전산망이든지 컴퓨터 자체든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고 전공은 그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업무 능력이 탁월하면 제 컴퓨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전공은 컴퓨터와 무관하지만 컴퓨터 일과 관련된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 몇몇 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 전산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나요? 업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지요. 왜? 그에게 그런 직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에게 직임이 주어져야 그 일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사실 오해도 없으면 좋겠고 어떤 일이 원활하게 다 처리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 정말 그러기를 소망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체력이 좋아지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왜 이렇게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조그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뭐 교우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으면 참 뭐 힘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한 결과가 7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재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진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이들이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증가되고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에 역행했던 복음의 적대자리였던 이 재상들까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헤르만 바빙크가 교회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 교회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의 생각을 굴복시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소명받은 모든 활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헌신이다. 교회가 부름받은 활동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헌신이다. 말씀하지 않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그 일을 지속한 이유가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사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본문 2절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직분자 투표는 이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해서 기도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요도의 측면에서라기보다 순서적인 면에서 기도가 먼저 언급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했죠. 성령 충만 임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죠. 그게 2장이죠.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시비가 생기자 하나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빌립보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직원 투표가 잘 되었는가 하는 여부는 앞으로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다수 불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여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직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분명하게 서가는가 여부로 오늘 우리가 하는 투표가 성공적인 투표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투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통해서 비교적 건강하고 규모 있게 서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적대자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CCBB가 발생하고 원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에 이런저런 문제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여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현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투표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뽑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30